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5, 6, 7, 8,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시편 33편 하나님을 확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이 다윗의 생애 어느 시점에 지은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편이 22절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다음 시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10년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다루면서 큰 소리를 내어서 감격적으로, 또는 수금이라든지 열줄비파 같은 각양 악기로, 때로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4절에 한 속성을 소개했었습니다. 4절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격앙된 소리로, 귀가 울릴 정도의 그 소리로 찬양하는 것 합당하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 감격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33편을 몇 번 다른 곳에서도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의문을 5절을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윗에게 감격의 근거가 되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이 왜,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왜 다윗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고 그를 감동시켰을까?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답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는 평생 어찌 보면 대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이에요. 만약 그러한 그에게 불의와 불법을 눈감아 주시는 존재가 그의 목자이고 하나님이었다면 곤란했을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든든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모범 시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사업에 정직한 사람들. 이 모범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놀고 먹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논리예요. 그 입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무당국이 불법과 탈법을 이용해서 이 세금을 탈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합당한 공평과 정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비모범 시민은 법집행이 허술했으면 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 음주운전자는 그 본인으로 볼 때는 이것이 크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움직이는 살인무기예요. 얼마나 이것이 피해를 입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명살상이나 피해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자,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윗은 모범시민이고 사울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대로 악질시민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평생 불의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대충 가늠해 보는데 한 10년 동안 그 불의한 행위를 지속합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다는 이 진리는 불편해요. 그러나 그 반면에 다윗에게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확신은 지금 내가 쫓기고 있지만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 억울함을 이 부당함을 의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가 유다 땅 하길라 산에 은거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의 보좌관이 지금 죽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회입니다. 라고 설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기를 그가 꺼려합니다. 왜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난 가운데서 집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별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믿는 섬기는 나의 목자 나의 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감격해야 하는 속성이 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또한 거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능력을 보유하신 창조주임을 고백해요.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정의롭고 공평하신데 무능력해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착해요. 정직해요. 말마다 옳은 말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벌이가 없어.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이 감격해 하는 여호와는 진실과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차원에 창조를 주관하시고 창조된 모든 존재를 붙드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공평과 정직을 원하지만 다른 말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공평과 정의를 보는 대신 억압과 압제를 경험하는 것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존 트라볼터가 나오는 Civil Action이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197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작은 마을에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마을에 산업 폐기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는 그 생수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백혈병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 대기업의 공장, 그 산업 폐기물을 사람들이 먹는 식수가 있는 바로 그 쪽에 매립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 법적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기업은 보스턴시에 있는 거물급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이 법정 투쟁을 이어나갑니다. 마을 사람들과 변호사 한 사람, 존 트러블터가 그 변호사예요. 영화 거의 끝날 때까지 이기겠나? 분명하게 법정 투쟁 이 자체는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는데,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의견도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끝내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영화 끝끝내 참 사람 마음을 조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지만 힘이 없다면 다윗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고 그분의 헤세드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그분은 옳은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능 또한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정도의 힘을 갖고 계신가? 하늘과 땅의 창조의 주관자가 될 만큼 큰 힘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6절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아까운 구절입니다. 저만 간직하고 싶은 구절이. 오늘 너그러운 저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균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 우주 공간이 조성되었고 그 만상, 여기 나와 있는 그 만상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쓰임이 나옵니다. 질서를 가진 거대한 무리를 지칭할 때 이 쯔바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두 개의 경우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거대한 무리가 어떤 질서 가운데 세워진 것, 그것을 쯔바옷이라고 그러고요. 천상의 존재들이 지존자 하나님 앞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룬 가운데 도열한 모습, 그것이 쯔바옷입니다. 천상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 전부와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해와 달과 거대한 그 별들의 무리, 이것 전체를 주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쓰인 히브리 동사의 사용을 볼 때 그의 입균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정확합니다. 7절에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이 바닷물은 유독물질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움켜쥐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마치 인격이 있는 고체 물체처럼 그것을 어디에 감추기도 하시고 어디 운용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 위치에 가두셨다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또 풀어놓아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보십시다. 거대한 물은요 그냥 합치려는 성격이 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이것이 고체처럼 물벽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요?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서. 요나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장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선박을 탔습니다. 이방인의 선박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닷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 그 풍랑이 급격하게 중단됩니다. 왜요? 오늘 7절의 말씀.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조의 주관자, 모든 존재의 주관자가 다윗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6절은 아까 잠시 제가 운을 떼었습니다만 제가 외우고 있는 아끼는 암송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담이지만 자, 암송 노트에 보면 시편 33편 6절 그 옆에 2014년 8월 5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2013년과 2014년은 제 삶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연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지존자께서 궁극적인 창조의 권한이시지만 이 창조를 실제 집행하도록 권한을 위임시켜서 실행하신 장본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2013년, 2014년 그 의간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관계된 그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성경 관련된 모든 것에 줄을 치면서 헌신했더랬습니다. 이게 도착했어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존재가 누구인가? 이 실체가 누구인가? 이분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는 그 관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그리고 암송하기 위해서 발췌하는 그 구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는 다르게 설교를 어떤 주제를 정해서 준비하고 진행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유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가운데 주제를 발췌하고 진행하고 준비하고 전달합니다. 어떤 주제는 전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했을 때 일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한을 합니다. 아주 때로는 그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가운데 제한된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 내면의 열망은 이러한 주제들을 제한 없이 마음껏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여기와 관련된 제가 발견한 그 주님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구절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저작 목적이에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이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제작 목적입니다. 이 요한은 아주 지혜롭게 아주 사람의 어떤 심리를 꿰뚫어 보듯이 첫 단어를 선택하고 흥미를 일으키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하는 것을 아주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장인의 어떤 솜씨로 첫 구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님을 점진적인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보겠는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 나갈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원문의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고요.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한글 본문이나 심지어 어떤 영어 번역 본으로도 캐치할 수 없는 뭔가 뉘앙스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헬라 원문으로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Arche in her logos.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께서 영원한 어떤 시점 가운데 사랑스럽고 위대하신 한 인격체가 계셨어요. 요한은 그것을 her logos,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Kai her logos in Proston Deon.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Kai Deos in her logos. 여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신학적인 표현 가운데 양태론이 나오고 있어요. 양태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분이 모양만 바꿔서 예수님이 되셨고 모양만 바꿔서 성령님이 되셨고 이렇게 동일한 존재다.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신비하니까 나름대로 설명한다는 것이 한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거한 것이 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바로 박살이 납니다. 양태론이요. 왜냐하면 2절에 헐로거센 프로스톤테온 그 말씀은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이 데오스 앤 헐로거스 이때는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사가 없다는 말은 이 말씀은 신적 존재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계열의 반열의 클래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지존자 하나님과 같은 본질에 있어서 신적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아버지의 신적 존재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은 영원한 조화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존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시고 존재해 있었습니다. 2절에 Hutos en arche proston deon. 이 말은 말씀이신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다. 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다른 피조물처럼 존재의 시작 지점이 있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과거부터 from eternity past 영원한 과거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3절에는 제가 오늘 시편 33편 6절 관련해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절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바로 그분 모든 피조물은 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다음 부분은 그리고 말씀인 그가 없이는 지금 존재하는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태양과 같은 거대한 어떤 불덩이뿐만 아니라 태양보다 수만 배 큰 무수한 규모의 항성들, 별들 주 예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 정교한 현미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작아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미립자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말씀께서 창조하셨다니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바다에 있는 모든 어족들을, 땅 위를 기는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이분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분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holy sky horse out to Egeneto, Ude, and Ho Gekonin. 이 말은 지금 존재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이분 없이 존재하게 된 것 없다 이 뜻이에요. 아까 우리는 시편 33편 6절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하는 구절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늘을 그리고 천상의 세계와 우주공간을 수놓고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의 무리를 누가 지었다고요? 그가 없이는 지금 존재하는 것들 중 그가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신비한 인격체가 누구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을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 했습니다. 엔토 코스모 엔 말씀께서 자신이 지으신 코스모스 안에 계셨다. 카이호 코스모스 디아 아우트 에게네투 그 코스모스가 그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으나 카이오 코스모스 아우트 윽 에그노 그 코스모스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계 그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아버지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카이 홀로거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래서 그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바로 그 몸을 입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어떤 영어성경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을요. And he tabernacled among us.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 에스케노센 이 단어는요. 스케노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스케노오 무엇이 연상돼요? 혹시 구약을 Yes 그렇습니다. 시키나 임재 그것이 히브리어 샤카한에서 나왔거든요. 두엘 그하다라는 거예요. 임재하다 그하다 그 승막을 뜻하는 그하는 것 함께하는 것 타브네클 바로 그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창조의 지평자께서 이 크리에이션 자체를 지휘하신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적 신적 본성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이 이와 같은 낮아지심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얻기 위하여 말씀이신 이분이 바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나의 주님 아도니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나의 목자 로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고 오늘 시편 33편 6절에서 하늘과 그 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이름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순간부터 이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우리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분 없이 그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너무 부족하고 가난할 정도로 부족하게 그분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순간도 침 삼킬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아 오셨습니다. 못마땅한 눈으로 언제 처리될래 그런 눈으로 보아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성취한 것, 잘하는 그때만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방긋 웃어주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징그린 주님의 모습, 못마땅해하는 모습, 심판을 언제 당장 내리기 위해서 조금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시간 함께 강해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부름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셨고 또 우리를 열망하세요. 이 공평과 정의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한 능력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강처럼 흐르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알고 다윗이 감격했듯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아가서에 대한 새로 나온 책이 있어서 이게 2014년 저자가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 책을 구입해서 이게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믿으시는 그런 사역자인데 여자분이고요. 아주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경험한 그런 내용이 많아서 아주 익사이팅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 즉 구원자 예수로 성육신 하셨다. 사랑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다. Love became a man. 제가 이것을 읽어나가는 바로 이 구절, Love became a man 이 표현을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전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라디오가 지금 무수히 흐르는 전파를 주파수 맞추기 전까지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흐르는 이 사랑과 나를 향한 거룩한 불타는 열정이 지금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심령이 쉬고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8절,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합당한 경외감으로 창조주를 바라봅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구세주를 소개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게 우리 주님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주님께, 다윗의 주님께 매료되고 감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주님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읽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성경처럼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성경을 볼 리가 없죠.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읽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것을 본 그들이 하나님께 매력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미션은 주님을 깊이 알고 매력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한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열어보죠.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처음 이 시작이 지렁이 같은 너의 야고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읽으셨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버르지 같은 너의 야고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쓰임을 볼 때 이전 성경이 옳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저는 읽어볼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라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는 발이 없기 때문에 도망하지도 못하고 짓밟히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가장 취약한 존재 상징으로 할 때 지렁이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어리석고 두려움 많고 연약한 양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이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무기력한 어떤 존재를 하나 끌어냈는데 그것이 지렁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트랜스폼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도 방어하지 못해요. 근데 그가 오늘 본문의 모습 보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대요. 이가 없는 존재가 이가 날카로운, 그것도 속력을 빨리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창조주이신 그분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짓밟히기만 하던 이 지렁이가 강력한 기계로 변신하는 것, 그 사이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시작은, 내가 만났던 환경은, 내가 태어났던 가정적인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외모적인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데스티니가 지렁이에서 이가 날카로운 철 타작기기로 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감격해했던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주 예수님께 매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 일어나십시오.